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많이 돕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하기, 빨래하기, 쓰레기 비우기, 설거지 등. 아, 이걸 제가 아내가 시켜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빨래, 쓰레기 비우기, 설거지 등 많은 가정일들을 남자들도 이제는 곧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요리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분명히 집에 있는 같은 재료들을 쓰고 같은 냄비와 도구들, 같은 조미료들을 사용하지만 결과는 아내들이 해준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냄새부터 맛까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요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다들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먹고 싶은 걸 다 넣고 비빕니다. 그게 남자들이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발전했어요. 먹고 싶은 것을 다 넣고 비비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것을 다 넣고 저는 볶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밥을 넣고 내가 먹고 싶은 모든 재료들을 넣어서 간장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에 거기다 계란 하나 까서 넣고 참기름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요. 그런 요리를 보면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참 다른 재료들을 항상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똑같은 맛의 음식을 만들어내냐라고 아내가 놀라곤 합니다. 분명히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다 달랐는데 제 손을 거치고 나면 다 맛이 똑같다는 거예요. 냄새도 똑같고 사실 요리는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라고 말하죠? 요리 맛은 칼에 달려있다라고 일본은 말합니다. 우리 한국은 뭐라고 말하나요? 요리는 손맛이라고 해요. 손맛.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를 사용해도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는 손맛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손맛은 정말 우리의 손맛은 아닐 거예요. 레시피를 봐도 설탕 한 스푼이라고 써 있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한 스푼 넣고 참기름을 넣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참기름 양을 한 스푼 넣는 것을 아마 우리는 손맛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시금 해석해서 요리하는 것, 내가 경험으로 쌓았던 데이터로 요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손맛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주 동일하게 모여서 매주 같은 말씀을 읽고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 매주 같은 목사님의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내가 우선시하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모토 다섯 가지를 정했습니다. 혹시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개신교가 정한 다섯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우시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사실 매우 쉬워집니다.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한 목자만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예수님을 오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오직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인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기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이 다섯 가지 중에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재료로 같은 맛을 내는 같은 요리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웨슬리가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다니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각기 갖고 있는 네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학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네 가지는 성경, 경험, 이성,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다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같은 목사님 아래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신앙이 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경, 경험, 이성, 전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경험 혹은 체험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 내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높이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는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네 가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더니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항상 하나가 다른 세 가지보다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각기 모든 성도님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다른 세 가지보다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권위의 순서가 다 달라서 우리 모두가 신앙이 다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가장 우위에 두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경험적인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성적인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교회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는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중 성경을 모든 권위들 위에 위치시켜야 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 가지 권위들을 성경으로서 우리는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 체험하는 것,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합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긴 역사 가운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화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의 교리들이 생겨졌습니다. 즉 교회의 전통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님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와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체험과 나의 이성과 교회의 전통은 성경을 통해 해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체험과 나의 이성과 교회의 전통은 성경을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계세요. 나의 체험이 성경을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해하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원래 하고자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어느 교회를 가보면 지금 우리가 50년 혹은 100년 동안에 지켜왔던 전통들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가장 바라보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어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의 권위 아래서 서로 나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교회, 나의 기적과 내가 체험했던 경험과 이성과 전통이 내가 가진 성경을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며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움직이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활동력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오늘도 움직이시며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움직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은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살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를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무엇이 성도님들의 가슴에서 성도님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간데 성경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면 그 손을 놓으셔야만 합니다. 과감하게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것들은, 잘못된 삶의 원동력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움직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움직여지는 삶, 성경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청년의 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야 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앞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한국은 등산의 열풍이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노스페이스 사장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는 산도 없는데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옷을 제일 많이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등산 용품이, 등산이 정말 광적으로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등산할 때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등산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였어요. 제가 받았던 훈련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산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도와 나침판 하나를 딱 지어줘요. 그리고 나서 지도에 그려져 있는 목적지를 향해 찾아오라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특전사냐, 무슨 특공대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장교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낮은 산이면 참 길을 찾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는 산들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산들이고요. 생각보다 높아서 나무들로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는 산에 저희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시간 안에 찾아오라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중팔구 길을 잃어요. 분명히 우리는 지도 보는 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나침판을 보는 법을 배우고 나왔고 나침판과 지도만 있으면 길을 찾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지만 분명히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등산할 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상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제대로 찾아보겠다라고 지도와 나침판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절대로 나오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갑니다. 그럴 때 무조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시작했던 그 스타팅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왔던 길들을 겨우겨우라도 찾아서 내가 시작했던 그 자리를 찾아야지만 우리는 길을 찾고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로잡겠다라고 여기신다면 이미 스타팅 포인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큰 불황에 빠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시작된 곳은 어디인지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우리 인간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에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없이 우리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 같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내 삶에 의미는 없음을, 하나님 없이 내 삶의 방법과 내 삶을 이루는 수많은 것들은 무가치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다시금 깨달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으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멘.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혔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본문만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가슴을 후벼파는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하는 말씀 그런 피하고 싶은 본문들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심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힘주는 말씀만을 찾지 마시고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편식을 끊어버리시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그러고 나서야 성경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시고 의로 훈련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진리가 세상의 소리에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참된 진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쫓아야 할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푯대가 되기를, 성경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꾸 우리는 우리 가슴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가슴이 주는 죄책감, 가슴이 말하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까? 내 삶을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삶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첫째,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불완전한 존재였던 우리,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쓰러지는 우리, 어떻게 온전해지냐고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요.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변화 없이 봉사할 때, 일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많이 목격했을 거예요. 봉사하면서 시험에 드신 적 있습니까? 일하시면서 가슴 아파셨던 적 있습니까? 일하시면서도 감사가 없이 불평만 나왔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먼저 변화받아서, 먼저 존재가 변화받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지키기 힘든 삶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알아요. 말씀이 딱딱하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요. 말씀이 때로는 지루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디모데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훈련의 시간은 절대 쉬울 수 없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달콤하다면 그 훈련은 가짜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은 어떻습니까? 어려울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훈련이 어렵다고 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지루하다고 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훈련에 몰두하실 수 있기를, 다시금 그 훈련에 발을 내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충만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챙겨보시게,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임을, 그것이 개신교가 자랑하는 첫 번째 삶의 원리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돌아가실 때,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집에 멋있는 장식용 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멋있는 장식용 총이 있더라면 그 총을 공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장식용이니까 깨끗하게 닦아 넣는 것만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총이 장식용 총이 아니라 진짜 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그 총을 연구할 거예요. 이 총을 어떻게 쏘는 것인지, 이 총의 작동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급한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 총을 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연구하며 내 삶에 적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그냥 주일날 보는 책 정도로만 여기신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이 성경을 집안에 두는 멋있는 장식용처럼 생각하신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며 이 말씀이 나를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실 거라는 것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연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 삶의 기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용하려고 하면,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가 외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직 성경이에요. 칼빈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가 시작부터 오직 성경을 외쳤던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오직 성경을 외치는 장로교인들로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어떤 것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계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으로 삶을 비추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성경으로 감히 초청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교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시작될 우리의 기도생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연합될 우리 교회를 소망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를 아는 것을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입술에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의 훈련을 피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